그러면 이번에는 북한이 청천강호에 무기 부품을 은닉해 반입하려 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함형필 박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이 청천강호에서 적발된 무기 부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북한의 목적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7월 15일 적발된 무기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방공미사일 2기하고 SA-2 지대공미사일 9기에 해당하는 그리고 미그-21 전투기 2대하고 미그-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 15대 등 총 240톤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 SA-2 지대공미사일 같은 경우는 1950년대 이제 구소련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동미사일을 64년도에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노후된 대공무기입니다.
네.
예, 도입된 이후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자체 기술로 유도 방식을 기존의 이제 무유도 방식에서 복합 유도 방식으로 이렇게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명중률을 상당히 높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근본 적발된 그 대공미사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마도 쿠바 정부가 북한 측에 그런 유도 방식이라든지 그 명중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성능 개량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미그 21 같은 경우는 엔진 15대를 이제 보낸 것이 특이한데, 물론 이제 쿠바 정부는 이것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측면으로 해서 보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견해가 다른데,
네.
미그 21 같은 경우는 북한이 62년도에 구소련에서 이제 최초 도입한 이후에 약 한 180여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력 기종입니다.
아, 네.
근데 예, 북한 같은 경우도 도입한 지 이제 굉장히 오래돼서 실제 가동률이 상당히 그 미흡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100%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뭐 절반에도 약간 못 미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쿠바에서 엔진 15대를 보낸 것은 아마도 북한에서 기존에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미그 21의 그 어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자신들이 어떤 그 고장난 엔진을 쿠바에서 제공한 엔진으로 이렇게 교체해서 전용할 이런 목적으로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쿠바한테 수리해서 되돌려 주려고 했다 이런 그 주장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SA-2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수리해서 돌려줄 가능성이 있지만 그 미그 21 엔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수리해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오히려 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행위 자체가 현재 그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제 소형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제 물자의 뭐 공급이나 판매, 이전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고, 또 소형 무기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나 판매 이전할 경우에도 최소한도로 이제 5일 전에 제재 위에다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될 의무가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이렇게 준수하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합법적인 절차에서 수리했다 돌려준다 하는 그 쿠바 주장은 신빙성이 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북한과 쿠바 사이의 무기 거래가 세상 관심사인데, 이 두 나라의 무기 관계는 얼마나 긴밀합니까?
예, 북한하고 실제 쿠바하고 무기 거래나 무기 거래 이외의 어떤 군사 협력 관계가 사실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네.
이런 관계는 실제 이제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962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그 쿠바 미사일 사태가 있었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구소련이 쿠바 지역에서 철수하게 되고 미국의 어떤 대쿠바 경제 제재가 가해지면서 사실 쿠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안보 불안감을 느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공백을 구소련이 떠나고 난 그 안보 공백을 북한이 이렇게 잘 파고들어서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특히 이제 군사 분야 쪽에서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김격식 그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쿠바를 방문한 것에서도 그동안 얼마만큼 이제 북한하고 쿠바하고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심지어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일부 군부대가 쿠바에 파견되어 있다라는 것이 북한 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이렇게 진술한 것을 제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아, 네. 그 유엔 차원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지금 유엔 대북 제재 소속 전문가 패널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파나마에서 이제 적발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사례로서 이제 모든 회원국들한테 권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회원국들의 제재 그 조치가 더욱더 촉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북핵회담 그 재개 협상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북한이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6자회담에 와서 그러니까 비핵화 그 의지를 천명하고 6자회담에 이렇게 복귀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까지 북한과 쿠바의 그 군사 관계가 긴밀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뭐 북한과 쿠바간에는 서로가 이제 체제적이나 어떤 이념적인 측면에서 서로 동진감을 느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류 협력을 추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반미 연대 구축이나 또 군사 안보적인 어떤 필요성, 북한이 상당히 이제 군사 기술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이렇게 관계가 지속이 되어 와 있는데 그러한 관계가 이제 공식적으로 또 국제사회에 이렇게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쿠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충분히 쿠바에게 일정한 또 압력도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북한과 쿠바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타격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함형필 박사와 함께 청천강호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